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5면에 있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부터 이제 청년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역사를 이제 훑어보았고 이렇게 계략적으로나마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루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 누가복음과 또 연결이 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돼가는 그러한 과정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부분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냥 몇 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 에베소에서 분명히 그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기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여기도 아마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좀 늘려서 쓴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이제 나는 원래 그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심판을 이곳의 총독이나 이곳의 왕들에게 받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하여 로마에 가게 되어서 심판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27장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긴 장을 할애해서 그리고 28장 초반부까지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그 향하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렌즈로 이 사도 바울의 처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그 로마로 압송돼가는 죄수의 어떤 그 죄수가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표류를 하게 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 역설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역설이 굉장히 많죠.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첫째여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인 야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둘째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첫째인데 그 요셉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그 이 세상에서 제일 씻기 힘든 상처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 겪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자기 형들한테 팔림을 당한 거예요. 노예로. 그 전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갔으면 요셉은 적어도 괴물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 얼마나 훌륭하냐 이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팔려간 요셉, 형들이 내친 요셉 때문에 형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진작 주지 않으셨을까요?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더라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고민이 좀 덜했을 텐데, 자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100세가 될 때까지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정상적인 자연적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셔서, 이게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이삭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든 아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이 약속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만들어서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를 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 일을 이뤄내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심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100세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제물로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일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손에 의하여 죽은 거나 진배가 없죠. 죽은 거나 다름없고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려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왜 드리냐면,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물리적 한계, 어떤 심리적 한계, 관계에서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가 처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떠한 한계들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내셨던, 육체라고 하는 질그릇을 가지고 사셨던 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그는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살아나심은, 그분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네, 놀랍네 라고 하며 예수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유형의 새로운 존재들.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이 세계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 부여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제 나의 삶은 삶과 죽음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살을 지니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을 지니고 우리가 살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신적 현실과 대비되거나 신적 현실과 대립되어 있거나 신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현실이 곧 신적 현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여행기는 바로 그러한 역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이달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향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에 소속된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죠. 아시아 해변 각체로 가려하는 아드라문네노의 배에, 우리가 이제 배의 이름이 아드라문네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입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19장 29절에도 나타났던 이제 바울과 같이 동행하고 또 이제 오게도 같이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붙잡히기도 했던.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이 배를 이제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이제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금의 카이로에서 한 80에서 100km쯤 떨어졌을까요? 하여튼 고대의 이집트에 있어서 거의 수도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리스 식민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아주 주요한 도시죠. 이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대로 이 로마 사람들이 수입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먹었던 곡창 지대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지중해를 이제 가운데 두고 그 밑쪽이 북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이렇게 많이 개척했냐면 그곳에서 나는 풍부한 어떤 그 식물들, 식물이라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하여튼 뭐 밀, 하여튼 이제 이제 식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민지들을 개척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지금의 뭐 카이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집트쯤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아마 해류라든지 그리고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서 지중해에 한쪽 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배를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로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배로 갈아타는 것이죠. 자,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데 해안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반도 이제 밑쪽에 있는 이제 그 크레타 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해안을 바람막이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쪽의 지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면 요맘때쯤이면 여기가 그렇게 항해하기 하기가 쉬운 곳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묘사를 이제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죠. 그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이들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10월 이제 초순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시기를 AD 59년에 10월 초순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이제 그 해류라든지 이 지역의 해풍이라고 하는 것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배를 띄우지 말자라고 선원들이 생각하는 기간이랍니다. 워낙 이제 바람이 이렇게 좋지 않고 또 배가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11월에서 이제 2월 중 겨울철에는 여기에 배를 띄우는 건 거의 재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 경험 때문에 알았는지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지역이나 어떤 이제 그 바다의 어떤 지중해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계절에 따른 어떤 해풍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하여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항해를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제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식이 뛰어나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 배에 관한 문제, 이 바다에 관한 문제는 선장과 선원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는가. 이들은 괜찮다고, 우리 지금 가면 된다고, 이제 급하다고. 사실은 이제 배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돈이 지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한 한 이제 목적지로 이제 가야 최대한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뭐 아니면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빅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빅스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항구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항해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때는 항해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고 또 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뭐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 시대로 오게 되면 대항해 시대라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와 같은 정교한 어떤 그 항해 기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이렇게 쓸려가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바람이 부니까 야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제 배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이 크레타 섬의 한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티포니코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영어의 타이푼,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허리케인 같은 그런 큰 태풍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이제 이 광풍이 이제 불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래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배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모래톱 같은 데 박히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센 파도가 몰아치면 이 당시에 배는 다 나무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파선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재밌죠? 이게 마치 무슨 이제 막 그 재난 당하는 그런 어떤 영화나 그 소설을 그걸 읽는 듯한 그런 이제 기분입니다. 아니면 그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험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대목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자 이제 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굉장히 아주 위기 일발의 상황인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에는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숫자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배를 탔는데 한 사흘 내내 풍랑이 일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언제 좌초할지 모르고 언제 파손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여러분이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이제 끝인가? 이제 뭐 나의 청춘도 나의 삶도 정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어요? 풍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죠.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풍랑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겪어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좀 겪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듣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이제 2000년에 제가 그 중국의 대련이라는 천진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인천으로 배를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서해안을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태풍 속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탄 배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뭐 자동차도 엄청 많이 싣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화물들을 엄청 많이 싣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항구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래도 가까운 바다에 닻을 내리고 안정감 있게 이제 태풍이 지날 때까지 한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도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아, 물론 저는 굉장히 잠을 잘 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멀미가 나면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제 친구 하나랑 이제 그 교회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뭐 거의 밥도 못 먹고 계속 울렁울렁하고 휘청휘청하고 그러니까 요즘 현대 같은 이 안전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시절에도 이 배에서 그 닻을 내리고 있는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정말 뭐 이렇게 바람에 의하여 좀 이렇게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맨날 며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 그 뭐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 오바이트를 해서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아마 구토를 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주도를 하셔서 한나우라는 이제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남태평양 일대에 선교를 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그 당시 생활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 태풍 한번 만나면 이 폭우를 한번 만나면 정말 이 파도가 뭐 10m, 15m씩 이렇게 출렁출렁하는데 말이 15m, 20m지 그 여러분들 그 바이킹을 한 3박 4일 동안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구토를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뭐 모든 음식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게 나올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막 기진맥진하고 야 내가 이러려고 선원이 됐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지겠죠. 내가 이러려고 배를 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누가라든지 이제 아까 같이 우리가 살펴봤던 일행 중에 뭐 아리스다고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별별 생각 다 들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긴 하지만 아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건가? 물고기 밥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자기들이 있는 기구를 다 버렸겠어요. 아주 중요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연관된 기구와 나중에 식량도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야, 이 대목이 얼마나 시적이면서 얼마나 이 낭망스러웠으면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도행전의 여러 개 이렇게 보면 자기 감정을 안 썼고 그냥 이렇게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뭐 지도라든지 GPS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우리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해도 안 보이니까 동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배는 출렁거리고 껌껌하고 별도 안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낭망이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얄미운 얘기죠 이제 와서.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맞구나라고 하여 바울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누가요?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봐라. 내가 예언했는데, 우리가 이때 떠나는 게 좋지 않다고 예언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그런데, 내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우리가 배는 이렇게 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배는 상할 수 있는데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어서 이야기하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의 두려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지금이 며칠이 지났는지 해가 뜨지 않아서 별이 뜨지 않아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바울의 말이 씨알이나 먹혔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 시련들을 겪고 나서 너무나 불안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라고 그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여러분의 생명이 다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캐사르죠.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함께하는 너희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여러분 14일이 지났어요. 그냥 안전한 배 크루즈에서 14일을 보내는 것도 약간 지겨울 것 같은데 지금 뭐 풍랑이 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배를 지금 표류를 14일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오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가 표류하다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닻을 내려놓고 그렇게 깊지 않은 이제 해변에 깊지 않은 이제 바닷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 거룻배라는 거는 이제 뭐 앞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조그만 그 구명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선 말고 이제 그 본선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해안에서 이제 항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그 키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룻배를 내려서 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사공들이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간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 버리죠. 그래서 그 이제 그 구명정도 이제 끊어내 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한 14일 동안 두 주예요. 두 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은 점점 막 이렇게 동요를 일으키고 있고 이제 우리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온 배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불안과 공포가 온 배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마저도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제정신인가 싶죠.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이제 날이 점점 이제 그 새어가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데 두 주나 너희가 굶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일단 먹자. 사람들은 먹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왜요? 현실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무엇하는가 이 생존의 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존을 연장시켜주는 음식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34절 보실까요? 계속해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가 의미심장하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거죠. 276명이 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뭐 성만찬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사하셨던 장면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맥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이가 누구였는가? 그 이 떡을 먹으라고 했던 이가 누구인가? 생명을 연장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38절에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자 이제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돼라고 밀을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어떤 이제 그 투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39절에 보면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한 다음에 닻을 끊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가 이 경험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닻을 끊으니까 이제 이제 배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두 물결이 만나는 곳에 가서 이 배 자체가 지금 이제 깨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죄수를 잘 호송하여 로마로 데려가는 게 이제 바울 말고도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호송해 가는 게 목표인데 호송하지 못할 바에는 이들이 도망가서 어디 이렇게 다른데 이제 이렇게 자유민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들을 우리가 죽여서 책임을 좀 면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43절에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 바울이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이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몇 명이요? 276명. 야, 요즘 같은 때도 배가 무너지고 배가 이렇게 파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 지금 이제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 이렇게 남쪽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죠. 뭐 계속 좀 보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참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야 쟤들을 보니까 불쌍하다 보니까 저기 그 배가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여기 지금 해안가에 이제 다 이렇게 뭐 하나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붙들고 헤엄쳐서 왔는데 보니까 다 뭐 한 두 주쯤 다 굶었고 비록 한 끼 먹기는 했지만 보니까 뭐 다 초췌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주는데 이때가 이제 겨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제 불에 넣었는데 아마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그 뱀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독사가 마침 있었던 겁니다. 독사 갑자기 확 이 바울의 손을 확 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바울의 일지는 만약에 바울이 이 해의 토정 뭐 비결이라든지 뭐 이런 운세를 봤더라면 정말 그 최악으로 나왔을 거예요. 살이 가득 낀. 그런데 어쨌든 그 독사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놀랬냐면 이제 27장 1절부터 했던 얘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풍랑을 맞거나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면 불명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죠.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뭐 기상과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배가 파선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예정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배가 도착하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들이 돌봐줘서.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걸 이렇게 주도한 사람들이 혹은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겪는 과정은 마치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계속 풍랑이 불고, 막 그 배가 파손하고, 한 14일 동안 굶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우겨우 이제 어떤 섬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무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왜냐하면 그런데도 바울이 안 죽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27장의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참 끈질기게 안 죽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바울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살더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바울이 그 뭐 했겠어요? 계속 배 타고 다니면서 로마에 갈 때까지 그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되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섬,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사람들이 그 독사가 바울을 무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죽지 않는 거를 보고 오히려 바울을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이들의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의 열병을 이제 기도로 고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거 굉장히 놀랍죠. 만약에 이런 풍랑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276명을 비롯하여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바울이 품고 있는 이 소망과 확신의 근거인 그리스도가 전해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날씨가 좋고 예정대로 로마를 향해서 갔더라면 그냥 쭉 그냥 여행하다가 그냥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게 심판을 받고 그냥 바로 그냥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로마에 갔는데 그냥 로마 황제한테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 연금 상태에 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27장이라고 하는 그 28장 초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여정에 얼마나 많은 이 스펙타클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그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우리 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상 혹은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보면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 선지자 노릇을 해서 뭘 하나 싶은 거죠. 내가 갈멜산에서 그 수백 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과 싸워 이겨도 이 기세가 등등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세력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 그냥 죽을래요 하나님. 그리고 로뎀나무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너 힘들었지 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계속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너 죽기 전까지는 너 할 일을 해라 너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먹이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우리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엘리야 만나서 사르밧 과부랑 아들이 안 죽고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안 죽고 생명이 연장되면 뭘 하겠습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가? 엘리야 만나서 그런 거구나. 엘리야 만나서 신기한 능력이 우리 그 집에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 일은 누가 주신 걸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뭐 하셨죠? 먹으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식사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아유, 나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 밤새 너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고기 구워놨다 와라. 생선 구워놨다 와라. 먹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며 너희의 생애는 너희의 삶은 세상은 죽으라 죽으라라고 이야기한다.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돌이켜봐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현실 속을 너희가 걸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의 창조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어라. 먹어서 너희의 존재를 유지해라. 너희의 존재를 유지하여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너를 부정하고 싶고 심지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싶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이 세상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세상 아닌가? 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의 삶은 내 이웃의 삶은 내 주변인의 삶은 누군가의 삶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낫지 않은가? 차라리 무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강력한 악의 현실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부의 현실 앞에서 먹어서 너희 존재를 유지해라. 먹어서 너희 삶을 유지해라. 먹어서 너희 삶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희의 식탁에 복을 내려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 하나님이 쉽게 끝나게 안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또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은 바울이 겪은 것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이 겪은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어떤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14일 동안 두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거센 풍랑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주인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백부장 율리오, 믿지 않는 270여 명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동행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은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이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찬란한 부활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참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배가 지금 풍랑에 맞고 있어요. 배가 지금 난파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엄청나게 수확해왔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 밀인 겁니다. 우리가 크레타 섬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금과 은과 보화를 무수히 실었어. 나는 이제 로마에 돌아가기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지중해를 안 다닌 곳이 없는 우리는 베테랑 선원들이야 라고 하는 그 경력이 이 상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무엇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뿐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희망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멋진 사랑을 이뤄내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개입하시는 것. 어차피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 어떤 한 개인에게 다가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발현하게 하는 거, 이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으로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자, 그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6명이 죽지 않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하지 않고 멜리데 섬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마치 이렇게 풍랑을 맞은 그런 배 안에 있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 나름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나름대로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날 거라고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낸 우리 개인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봐도 내 개인의 현실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위로가 있겠는가? 무슨 전망이 있겠는가? 구원의 여망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주일 나와서 너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상을 살아내고, 그리하여 너희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 한, 아니 너희라고 하는 한 개인의 존재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끝날 수 있지만, 내가 택한 나의 교회, 내가 택한 너희의 전 심령, 내가 택한 너희라고 하는 이 실존,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내가 놓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이 바로 안전하게 로마로 가면 일어날 수 없었던 드라마가 27장에 있었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시어 우리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의, 바울을 빼면 275명일까요? 포함된 숫자인지 뺀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증언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언하는 자답게 사십시오.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괜찮아, 내가 밥 사줄게, 모두가 배에서 뛰어내리고자 그렇게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할 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옆에서 함께 버텨줄게, 우리 함께 같이 이 배, 이 나라, 이 땅, 이 서울,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망치고 싶은 이 서울, 하지만 같이 있자,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우리 믿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마, 믿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 믿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의 이유를 멋있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매주일 예배의 시간에 나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오 이 모든 세상의 종말과 완성을 가지고 오시는 참 주제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눈앞에 부는 풍랑이, 우리 눈앞에 부는 광풍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며 불안이,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불안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공포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